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6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5장까지 내용에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6장에서는 우리가 세 개의 소달락으로 나눠서 6장을 보려고 하는데 6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두 장이 다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1절부터 11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처음에는 실패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지는 못하고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잠시 살펴볼게요.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사장 몇 사람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3만 명이나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큰 전쟁이 있을 때 군인들 모을 때만큼 많이 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가면서 대충하거나 아니면 몇몇 소수의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를 뽑아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왕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대로 가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언약궤를 찾으러 간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왕좌에 앉아있으면서 언약궤를 맞아들인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언약궤를 찾아가고 모시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앉아있으면서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여도 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다시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모시러 간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시 언약궤를 모시러 가면서 처음엔 어떤 생각을 갖고 갔냐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둘러메고 오는 거죠. 뒷부분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관련해서 율법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선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 모양,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게 된 것은 출애굽 하나님의 광야 생활할 때죠.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도 언약궤도 계속 움직여야 됐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움직일 때, 이동시킬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상세하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모형이 어떠냐면 조그마한 상자예요. 이 상자의 네 귀퉁이에 동그랗게 고리들을 걸고 고리 사이로 긴 막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에 제사장들이 서서 이 긴 막대기에 이 언약궤를 걸은 다음에 이 막대기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언약궤를 움직이고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처음의 계획, 처음의 생각은 이렇게 매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러 간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모시러 간다. 앉아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직접 모시러 가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모시고 왔는가? 3절부터 5절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메고 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가서 왜 새로운 수레를 실었을까? 새로운 시레를 만들거나 혹은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을까?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아비나답의 집이죠.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얼핏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 언약궤의 위치가 아비나답의 집인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냐면 옛날에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끌고 나갔죠. 그랬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땅이 언약궤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심판들을 여기저기 다 받았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또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언약궤를 여기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언약궤가 움직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아마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에도 어쩌면 수레에 실었거나 아니면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운 수레에 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새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리고 아마 기록은 없지만 우사는 궤 뒤에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가면 아효는 앞에 우사는 뒤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 모습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한 겁니다. 여기서 찬양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설마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면서 가요를 불렀겠습니까? 찬양하는 노래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와 같이 찬양을 해야 된다,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규정에는 없지만 하라는 명령은 없지만 이걸 꼭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장면만 이렇게 만약에 겉으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 굉장히 대단한 장면이죠.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내려오고 있고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악기들을 막 연주하고 있으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가를 부르는 듯한 그런 대단한 그런 분위기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잘 생각해야 될 점이 마찬가지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언약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막대기에 꽂아서 그 고리에 꽂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했어도 그래도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갖 종류 악기들을 다 동원했잖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으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궤를 옮길 때에 이러이러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궤가 움직일 때는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 아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성막을 옮기는구나, 언약궤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했는데 딱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나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돈도 드리죠, 시간도 드리죠, 노력도 드리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다 빠져 있는 거죠. 메고 가지도 않죠. 나팔을 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옮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부터 8절에 보면 참 불행한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고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에요. 소들이 뜁니다.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소가 끌고 가겠던 새수레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궁금해서 붙든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붙든 것도 아니고 소들이 뛰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은 거죠. 딱 잡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장면 자체도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들이 뛰죠. 이 소들이 뛰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새술에 실어서 올려보낼 때 벳세메스로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벳세메스로 궤가 올라갈 때는 낮은 평지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윗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똑같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힘들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이 위에 있습니다. 산등성이 위에 있으니까 산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리막길로 편안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뜁니다.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장면이죠. 블레셋에서 올 때는 소들이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할 때에는 도리어 소들이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 묘한 것이죠. 또 이 본문을 보면 우사가 나쁜 목적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언약궤를 잡은 거잖아요.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원인을 더 찾자면 우사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왜 처음에 이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생각했다가 왜 수레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왜 온갖 종류의 이런 악기들을 연주했을까?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연주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짐승을 안 키워봐서 그런데 소가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것들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한편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드니 소가 정신이 없어서 날뛰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다윗의 허물이죠. 그리고 다윗의 허물 때문에 우사가 연달아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봐줄만도 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번듯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임을 당했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더 좋게 하겠다고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언약궤를 메고 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가서 생각을 바꿔서 술에 싣고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내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셔오지를 못하고 중간에 후사가 죽는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지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잠시 두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내일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미 다윗은 형통할 만큼 형통했습니다. 풍요를 누릴 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청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20몇 년 동안 고난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남유다의 왕도 되었고 온 이스라엘 왕도 되었고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블레셋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부럽지 않은 상황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되었으니까 더 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요. 자기가 원하던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되고 응답받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더 이상 교회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부족함이 없으면 넉넉하면 형통하면 남부럽지 않은 상황이 되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살면서 여지껏 살던 어떤 모습보다 가장 형통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게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이와 같은 마음을 잘 생각하고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들 앞에 뻗내는 그런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박해 보여도 또 내 마음에 야, 이 큰만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쪼록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이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 품었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가 모든 풍요를 받아 누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찾아 나가며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도 여전히 갖고 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의 부족했던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